5, 6, 7,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금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말하고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먼저 6절 보겠습니다.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 이와 관련된 데살로니가 도시에 팽배해 있는 성적 제약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라고 할 때 이 증언은 보통 가벼운 정도의 그런 증언이 아닙니다. 앞에 DR,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영어 표현에 thoroughly라고 하는 게 있죠. 전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상에게 이 내용의 엄중함을 관통하듯이 증거하고 경고하는 그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날 것을 알고 이것은 너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다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보복자가 된다. Avenger.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헬라어에 정확하게 Because the Lord is Avenger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원하여 주십니다. 아주 가볍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만 혹시 너희가 성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의 것을 탐하는 거기까지 지나치는 경우에 예수님,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형제의 보복자로 나서서 너희를 처단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형제를 밟고 지나가서 그 형제의 것까지 취하여 이 말은 형제의 것이라고 하면은 형제의 소유가 된 아내를 의미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이방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가 참 많았더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은 참 좋은데 문화적인 그 영향력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것에 손을 대는 경우 내가 분명히 증거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의 보복자가 되실 것이다. 여기 6절에 이르기까지 5절 먼저 살펴보고 이를 좀 더 강론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금을 따르지 말고. 이 세금이란 말은 감각의 만족이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상태, 이걸 세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적 만족을,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가치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금을 따르지 말고, 잘못된 욕망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귀중한 사람들,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지 친구들도 될 수가 있는데 파괴를 하면서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만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승과 관련한 질서가 크게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승과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크게 파괴되는 사회.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여기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억제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의의 행동과 기도를 통해서.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된 형제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뼈저리게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 다윗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 다윗 참 사랑했거든요. 그의 편이 되어줬어요. 그가 하는 것은 편애하듯이 그에게 후회를 베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내가 많았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세바라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여파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하게 적용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이 권리를 침해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 동일합니다. 한번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구약은 신약 과 다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어벤져 되십니다. 동일하게 형제의 것을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당한 권리적인 것이든지 인격적인 것이든지 성적인 것이든지 간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있는 분수를 넘어서 이 말은 내가 손을 더 내밀어서 내 것이 아닌데 더 길게 뻗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이 모든 일에 내가 어벤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더럽게 하고 다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뀐 야구 선수. 그래서 새 코치의 지시를 듣습니다. 이게 거룩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달라진 상태를 존중하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더럽히는 대로 버려두면 안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저버린다는 것은 뭔가를 치워 없앴다는 거예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국경 표시를 해놓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경, 나라와 나라 사이를 표시해 놓은 철조망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같으면 거대한 뭐 성이라든지 그것을 내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버리지 마시오라고 쓴 경고문이 있어요. 이 시청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그것을 치워버려요. 그럼 벌금을 물리죠. 이 느낌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지시를 치워버리는 것.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 있는데요. 진리를 조명하여 죄의 오염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충돌될 때 양심의 소리를 냅니다. 아, 그렇게 배려하신 주님을 말씀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냉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을 추구할 때. 오늘 본문 5, 6, 7, 8절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끝이에요. 자,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진리 싸움의 차원으로 인식하여 승리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겠습니다. 그것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기도나 또는 성경 읽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을 했는지 혹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자신이 어수선함을 느끼면서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없나요? 그래서 아 오늘은 기도를 하지 말자 하고 기도를 중단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지금 읽으려고 하는데 옛날에 본 영화의 한 장면이라든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망각하고 싶었던 아 이게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쑥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성경 읽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읽자. 다음에 더 많이 묵상하고 읽도록 하자 하고 중단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사적인 영역으로 가두어 둡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경험입니다. 과거에 내 삶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경험들, 본 것들, 들은 것들이 지금 오늘의 내 삶 가운데 불쑥불쑥 그야말로 out of blue 불쑥 던져져요. 갑작스럽게 던져져요. 내 생각세계 가운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내 영혼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결혼한 크리스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포르노에 크게 중독되어서 자신과 실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구나. 수술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임했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나를 취하시는구나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그 성적 범죄에 대해서 생각이나 보는 것으로 많이 시달리면서 그 생각 가운데 이런 것이 떠나지 않았대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설교를 내가 듣는데 그런 나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무슨 진리 같다. 이런 번에 일곱 번도 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에도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이 성적인 욕구를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적인 환경,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문화적인 영적인 환경,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거룩을 요구하시며 승리를 기대하시는데 과연 영적 승리가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 영적 승리가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 가운데 깊이 영적 승리를 원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무력감을 느끼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여기에서 자유케 된 그 상태를 꿈을 꿔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갈망하시기 때문이죠. 자, 먼저 기억해야 될 명제 하나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이다.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이다.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이 애쓰고 결심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더 많이 울고 후회하고 비참함을 느끼고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해결책 아닙니다. 내가 도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박하지 못하도록 신체에 무슨 위해를 가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모든 중독이 그러하듯이요.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이다. 신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바로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우리의 낯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신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영적인 전쟁은 진리 전쟁이 내 생각 세계 가운데 익숙한 그 생각 체계 때문에 지게 되어 있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이라는 이 원리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영적 승리를 위한 기초적인 원리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네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직면한 문제와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무엇을 직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사탄의 설득을 믿을 것인가 그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진리로 대체할 때 내가 더러워졌다는 생각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 이것을 진리로 대체할 때 부정한 생각이 처리됩니다. 세 번째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주장하고 사는 만큼 알고 믿고 주장하고 사는 만큼 영적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주장하고 사는 만큼 네 번째 나의 생각에 예수를 떠올릴 때 예수를 생각할 때 이것이 많아질수록 유혹이 힘을 잃습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더러움에 포커스를 맞추는 나의 무자격한 상태에 나를 정죄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지? 와, 절망적이다. 또 라고 생각이 자꾸 나를 향하는 데에서 스탑시키고요. 예수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유혹이 힘을 잃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이 구절이 강력한 힘을 바르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의 생각, 예수님을 떠올리는 이 생각을 어떠한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 그 전에 이사야 5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영어 합본인데 그 GNT Good News Translation 아주 이 느낌을 놀랍게도 잘 잡아냈습니다. Many people were shocked when they saw him. 그분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He was so disfigured. 너무나 흉측하게 일그러져서 He was so disfigured that he hardly looked human.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 말. 제대로 잡아낸 거예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 일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시 저와 함께 눈을 감고 상상을 해 주십시오.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어요. 양 손에 큰 대못이 막힙니다. 피부를 뚫고 그 근육층을 뚫고 옆에 있는 뼈를 건드리면서 나무 깊숙이 소리님이 박힙니다.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약 한 5cm 내지 7cm 정도 되는 가시로 엮여져 있는 그 관을 막대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눌렀을 때 두피를 뚫고 그 관이 고정됩니다. 거기서 터진 선혈이 예수님의 얼굴 전체를 적시며 흐릅니다. 그것이 팔뚝과 손까지 흘러내려오고 얼굴은 일그러져서 뜰 수가 없습니다. 등 뒤쪽에는 채찍 자국으로 말미암아서 피 범벅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뼈의 형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목숨이 끊어집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 내가 달렸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머리 위에 가시관이 깊이 눌러져 박히는 고통을 느끼려고 애써 보십시오. 내 등짝의 채찍이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 고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오른손에, 내 왼손에 약 한 20cm 정도, 두께는 2cm 정도 되는 거대한 대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 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박혀야 합니다.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죄의 삭성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됩니다. 내가 달려야 됩니다. 내가 흘려야 됩니다.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 주님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진리인 그 내용을 상기시키며 알고 그것을 믿고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죄의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내 자신이 죄에 죽었다고 간주하는 만큼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죄 유혹이 강해질 때 죄에게 또 나의 생각에 나 자신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한 승리는 뭡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을 떠올리며 내 생각의 방향이 그곳에서 문제에서 예수님께로 향할 때 나의 승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1절 상기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은 너희가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다라고 약속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다, 죄 안 짓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요한일서 1장. 죄 짓습니다. 그런데 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상관없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 예수님 나는 이러한 사람 아닙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그분을 상기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는 진리에 적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내게 일어난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간주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 성적 전개를 위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진리 위에 행하면 행할수록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내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는요 현금화되지 아니하는 수표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것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캐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종이조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주장되어질 때 내 것으로 주장되어질 때 힘을 발휘해요. 제가 그 그리스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암송하십시오.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암송하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도록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영적 승리의 기초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과 느낌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속삭이는 음성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육신의 음성이 속삭여요. 무슨 영상이 떠올라요. 그러면 덮을 것이 아니에요. 일절을 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나와 관련된 진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단하신 그분의 진리가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분이 보시는 진리, 그분의 눈에 진실인 것, 그것을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의 뜻과 관점과 내가 일치시킬 때 이 어둠들이 사라져요. 힘을 잃게 돼요. 다시 시도 안 해요. 안 찾아와요. 왜? 작동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려고 주님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고 어수선해지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성경을 덮는 그 순간 그곳에 지속적인 패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과 관련한 네 가지 성경 구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구절 자체는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이 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간단한 이 표현 네 개는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욕심을 낸다면 성경 구절까지도 외워서 백업을 해주면은 강력한 효과를 내요. 여러분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저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네 개의 표현 자체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8월달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탁 묻더라도 탁탁탁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딱 들어가면은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또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20세기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이나 똑같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함락하는데 효과적인 음성이에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한 도덕적인 실패들을 쭉 나열합니다. 맞아. 그때 여러분은 나는 값진 존재다. 나는 값진 존재다. 성경에 나는 값진 존재인 것을 스포트하는 여러 수백 개의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값지지 않으면 대충 만들어요. 이 교탁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지 않습니다. 교탁 하나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 이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911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건물 올려야 돼요. 이 교탁 만들듯이 그런 설계 하지 않습니다. 세계 유명한 건축 설계사들 공모해서 그 공모 과정도 엄청나게 그 경쟁을 뚫고 발탁된 작품을 가지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가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묘 막측하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온갖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나의 가치를 온전히 살리는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마귀는 나에게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가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둠이 육신을 타고 나를 정죄하는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백합하는 몇 가지 어떤 경우를 떠올릴 거예요. 그것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바로 나와서 여러분이 암송했던 어떤 성경 구절을 주장하면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아니 너 5분 전에 이 죄지었잖아. 그런데 더러운 존재가 무슨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 있는 존재가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죄가 아름답게 보여서 미혹돼서 내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말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너 이런 말을 하고서도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다. 나는 죄로 가득하다. 너는 죄로 가득해. 이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때 이 말을 강력하게 이 말을 크게 외치십시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처음에는요, 이 감정이 안 생겨요. 왜냐면은 내 죄, 실수, 허물,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다. 이 말이 공허하게 메아리쳐요. 힘이 없어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을 자꾸 막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너무 이 거짓에 익숙해가지고. 너는 죄로 가득하다. 죄로 가득하다. 나는 용서받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던 내 실력으로 아닙니다. 내 공로로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그 분이 달리셨습니다. 그 분이 내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다 당하셨어요. 나는 죄로 가득하다, 너는 죄로 가득하다 이 말이 들릴 때 나는 용서받았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십자가를 다시 떠올리십시오. 맞아. 내가 지은 것은 맞아. 내가 죄 지은 거 맞아.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혼자다. 이 죄가 나를 깊이 주장할 때요. 고립되어 있는 나. 그래서 속수무책인 나 자신을 발견해요. 너는 혼자다. 다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는데 너는 혼자다. 그렇게 해서 나를 정복하려고 해요. 고립시켜 놓고. 너는 혼자다. 하나님이 너도 그리를 두고 있어. 너를 떠난 것 같아. 너도 인정하지? 그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을 기억하십시오. 후원보이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때에도요. 한 시간 전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값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받으셨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 가운데서 미혹당해서 그 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예가 이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 23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를 믿고 2년 뒤에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어떤은 이 구절의 뜻을 잘 몰랐고요. 내비게이터 성경의 창시자였던 도슨 트루트맨이 왜 69절 암송 구절, 기본 구절 가운데 이것을 넣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용, 이 구절의 뜻을 조금씩 알면서 은혜로 다가왔으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mercy, compassion이라기보다 mercy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기 때문에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정결하심이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왜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 시간 그리고 잠자리 들기까지 내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자야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찌부둥한 몸으로는 내일이 심히 걱정된다. 잠을 많이 자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떤 데는 숙면을 해서 잠을 짧은 시간 잠을 잤지만 아침에 눈도 말똥말똥하고 이게 개운하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매일매일의 아침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공급은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추석하면서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Each day a new supply of mercy. 매일 new supply of mercy. 자비의 공급이요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새롭게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새롭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지금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견인해 가며 내 마음에 있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좀 더 커지고 자라나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것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다. 감정은 이 진리 전쟁 가운데 내 생각 세계가 정리가 되면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내 생각 세계에 들리는 소리가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제가 소개했던 네 가지 표현들을 적재적소에 그냥 외치세요. 생각에 던지세요. 자꾸 굴복하는 것이 화가 나거든 화가 나는 만큼 이러한 표현들을 마치 전투적으로 대항하듯이 던지세요. 나를 정죄하거나 위축시키거나 무가치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진리인 이 표현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표현 외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만든 강력한 구절들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전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한 가지 볼까요?